미호인 세계 듣습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구호물자 방안을 촉구했던 방안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어제 표결에서 압도적인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8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의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지 않은 이 결의안에는 67개국이 반대하고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 5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 유럽 대륙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천연가스 약 150억 입방미터를 유럽에 수출을 늘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시설 증축이 필요한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에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를 3분의 1을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일 다른 G20 회원국들의 동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단결하고 전 세계는 이자가 야수라는 점과 무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없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점,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를 도울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러시아보다는 서방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도시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제슈프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대피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보호받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한 피난민 약 10만 명에 대한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과 떠나온 주거지에서 가까운 유럽에 만났겠지만 미국은 이들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초점을 맞춰 향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계획에는 러시아의 도발로 영향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식량 안보 보장, 피난처 제공, 안전한 식수 확보, 의료품 제공 등의 기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에 대부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3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대형 도발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67분간 비행해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고 전시 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을 찾아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세세히 지도하고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쐈던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로 추산된 13,000km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을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5,000km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남미 일부 지역 등 주요 대륙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탄두부 형태가 뭉툭했던 화성 15형과 달리 화성 17형은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면 목표 상공에서 탄두를 분리시켜 두세 지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비록 고각 발사라도 재진입체가 대기권을 뚫고 해상에 낙하한 게 포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탄도질량을 높여서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탄도 ICBM을 미 본토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거리보다는 이제 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거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미북 관계가 대결 또는 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미 제국주의라며 장기전 대비를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보는 단순히 국면 전환을 겨냥한 대미 압박 차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 철회까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로드맵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화성 17형 발사로 그냥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끝날 과거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미 예고한 군 정찰 위성 발사나 신형 ICBM의 정상각도 발사,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위 차세대 탄도 미사일들은 그 탑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화, 경량화되고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탄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현재 목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완벽한 핵능력 보유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 실시가 유력하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 있는 다음 달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달 연합훈련이 한미는 이전처럼 전략자산 전개와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까지 새로운 어떤 또 무기체계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쏠지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즈음해서 열병식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군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ICBM 발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의외라며 긴박한 정세 흐름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잇단 대북제재와 미한 연합훈련 정상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오는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미한 공조 강화 조짐 등이 북한에게 선제 도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는 게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선제적으로 자신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해 놓는 것이 한미가 북핵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북핵 공조 내용 중에는 좀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대화나 협상을 좀더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24일 기존 ICBM인 화성 15형을 쏘았지만 정작 발표는 앞서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바꿔서 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24일 오후 2시 24분께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사진에 찍힌 기상 상황과 다르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그리고 16일, 3차례에 걸쳐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미한 군 당국은 파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16일 발사된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회사인 아디스 그룹, PFK 프로포드 시프니크,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으로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제재의 주무부서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하지 않는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이 중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동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며 두 정상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오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영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고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0일 미국 정부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월 26일과 3월 4일에 실시된 북한의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추가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끌어올리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위반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평양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그리고 일본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최소한 두 차례의 ICBM 시험을 비롯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올해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발사가 미군과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5일, 즉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올리비아 달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이 25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또 한 번의 명백한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개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3시로 회의 일정을 확정해 각 안보리 이사국들에 공지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개최하는 건 지난 1월 10일과 20일, 지난달 4일과 8일, 그리고 이달 7일에 이어 올해 6번째입니다. 앞서 5차례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회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각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발표하거나 제재 등을 담은 결의를 채택할 수 있지만 올해 열린 회의에서는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수위가 높아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공식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한국, 일본과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한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단호한 대응과 미 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북한의 24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장관은 최소한 두 차례의 ICBM 시험에 뒤를 이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 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2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함께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웬디 셔먼 부장관도 24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계속된 미한일 삼각협력을 논의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 나라 차관들이 북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발사들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고 두 장관이 24일 보안 전화로 통화하면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평가와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24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앞으로 미한 군사 당국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으며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한일 삼각협력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결의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24일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일 간 계속되는 양자적 조율에 더해 한국과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유선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단합된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미한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별도로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내적으로 주민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만 정책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고위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제 유지 때문에 무기 개발에 집중해 민생만 더 악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직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북위 용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꼭 10년이 지난 현재 인민들의 허리띠는 더 바짝 조여졌고 발전한 건 핵미사일뿐이란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의 재임 6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 식량난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체 주민의 41%를 넘는 1천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의 29%만이 최소 허용 식단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과도하게 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The government should allocate to prioritize allocation of resources.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핵무력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만큼 정부가 자원을 주민들의 필요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투입했다고 밝혔고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해 말 갱신한 웹사이트의 국가별 현황 팩트북에서 북한의 국방 예산이 전체 국내 총 생산 GDP의 20에서 30%에 달한다고 추산했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국방비 지출 비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로 국무부는 지난 2019년 군비 지출 보고서에서 한국 2.6%, 미국 4.2%, 대부분의 서방 유럽 국가들은 2% 미만, 2위인 오만조차 12.4%로 북한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 실사나 고위 직책을 지낸 리정호 씨는 24일 BOA에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국제사회의 추정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기만 정책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군수경제가 아주 막강하단 말이에요. 내각경제를 초월한다고요, 사실은. 군수경제, 군대경제, 또 39호실 경제 일부분이 다 국방력의 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그 기준으로는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뭐 내각경제라는 건 보잘것도 없다고 사실은 뭐 5, 60%는 아마 그 군수경제가 차지하지 않나 이제 군수경제, 군대경제 이제 이런 거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인민들의 생활이나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 체제 안정,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겉으론 인민대중제일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속이고 체제 안위에만 집중하는 기만정책을 무책임하게 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우려는 21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호주의 제프 로치 주 제네바 부대사는 북한 내 모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게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 정권은 계속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추구를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alizing the rights of all individuals in the DPRK should be the regime's top priority.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측 대표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인권의 결여는 북한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기본적 필요에서 핵무기로 전용을 기인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uch attention is paid to North Korea's weapon tests, but the lack of human rights facilitates the government's ability to divert.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4일 BOA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인민의 삶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력 증강을 고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해 나가는 것 외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도 허구고 인민들을 자기가 하늘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도 허구고 김정은 자체가 그냥 자기 체제를 천년만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만 하겠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군대, 군사 무력 강화 요거밖에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런 선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인민을 속이는 북한 정권의 이런 기만 정책이 관영 매체와 선전선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외부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실태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최근 민주주의의 황혼이란 책을 펴낸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아고라 연구소의 앤 애플바움 연구원은 이달 초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국민들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 정보에 대해 보다 정보 유입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should help deliver better information on a much broader scale to those countries in the languages that people speak.
애플바움 연구원은 독재자들이 생산하는 노골적인 선전에 대해 단순히 격앙되게 사실 확인과 부정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면서 정보가 없는 곳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상대 국민이 하는 말로 훨씬 더 방대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깨어났지만 여전히 정권의 선전 선동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국제시각 등 정확한 정보를 통해 기만 정책의 허상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규탄하는 것들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민생활부터 먼저 챙겨라 하는 것들은 국제사회가 아무도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평양만 북한 주민들에게 이것이 들리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을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정권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듯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도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돌입하기 직전 위성사진에 찍혔던 군중의 대열과 매우 흡사한데 다음 달 중순 열병식 개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인파로 추정되는 어두운 색상의 대형 점이 나타났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21일자 자료에서 발견된 이 점은 가로 약 75m, 세로 38m로 김일성 광장 연단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화질이 낮아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점의 환산 면적이 약 2850제곱미터나 되고 인파가 몰릴 때 위성사진에 찍히는 점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운집한 군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해온 김일성 광장은 연단과 가까운 서쪽 지대와 대동강과 맞닿은 동쪽 지대로 나뉩니다. 이번에 발견된 점은 서쪽 지대의 7분의 1가량을 채우고 있는데 인파가 맞다면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또 이런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앞서선 이번처럼 일부 인원이 한쪽에 모여있거나 띠 형태로 줄을 맞추는 초기 소집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아직 붉은 물결 등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잘 짜인 안무 단계로 곧 넘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 마련된 열병식 훈련장에선 올해 초 소규모 병력이 포착된 뒤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병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지대에서 많은 차량이 발견됐으며 병력이 도열해 생긴 정사각형의 숫자도 늘어나는 모습이 위성에 꾸준히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열병식 훈련용 도로에서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뚜렷해 열병식 개최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추정에 힘이 실립니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주요 일정을 계기로 열병식 등 행사를 해온 과거 사례가 있다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다음 달 15일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정일 생일인 지난달 16일 열병식이 열리지 않으면서 북한이 다음 달 15일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 특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일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동유럽으로 보내졌던 수천 명의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이 미국의 저명한 학술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아이들은 전통 옷을 입고 그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쌍백쌍 추기 추기 비오린 사우 아카이름 구비 구비 독스포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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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교
할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뒤에 앉았던 할머니가 나서며 세 명이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답하는 이들은 70여 년 전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과 우정을 나눴던 불가리아의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김덕영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다 갑자기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발음이 정확한 한국어였어요.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불가리아 노인들이, 지금 뭐 80이 다 된 노인들이 한국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인터뷰 중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 당시에 2019년도 취재할 때 취재가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 끝난 다음에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서는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막 이제 인터넷에 이걸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김일성 찬가였어요. 김일성 찬가.
70,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저절로 따라 부르는 노래. 김 감독은 매일 같은 노래를 반복했던 북한 고아들과 이들의 깊은 인연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서 52년 사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지로 보내진 북한의 전쟁 고아들과 현지인들의 애틋한 사랑과 우정을 담은 기록영화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옛 소련 간 체제 경쟁하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시행된 김일성의 위탁교육이 시대적 배경이 됐습니다. 영화는 제작팀이 5개 나라에서 만난 현지인 인터뷰, 현지 학교와 보육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된 자료,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로 당시 상황과 현재를 감독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영화는 2020년 개봉 후 로마 국제 무비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비롯해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에 이어 미국 아시아 연구학회 영화제까지 총 17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연구협회 영화 박람회는 30개 학문 분야에 걸쳐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연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아시아 연구협회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5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출판물, 온라인 자료, 지역회의와 연례회의를 통해 단체만의 고유한 전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 단체의 초청으로 출품됐고 25일 오프라인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화 개봉 이후 발에 묶였던 김 감독은 오프라인 행사임을 환영하며 미국 내 세 번째 상영인 이번 영화 박람회의 학술적 성격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냉전 시대 희생자들의 비극적 운명이 현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영화에 따르면 1950년부터 60년까지 동유럽에 머물렀던 북한 전쟁 고아들은 총 5천여 명으로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 1,000여 명, 체코 700명, 헝가리 500명, 불가리아의 500명 등입니다. 15년에 걸쳐 제작한 이 영화 속에서 사진과 영상, 편지, 건물과 기념탑, 학교에 고스란히 보관된 고아들의 학적부, 특히 당시를 기억하는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북한 고아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찍은 영상물에는 당시 동구권 국가들이 연대해 재정 부담을 지면서 북한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던 모습, 북한 교사로부터 교육받고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들었던 아이들이 또래의 현지 아이들과 교사들과 깊은 정을 나누며 교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등 낯선 땅을 고향처럼 여기기까지의 여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북송된 후 북한 아이들과 교사들이 현지인과 주고받은 서신, 이후 연락이 끊긴 채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의 모습은 남북한 이산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온 조정호 교장과 4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양국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고 평양까지 가게 된 루마니아 여성 제오로제타 미르초유 할머니. 외국인을 홀대하던 당시 평양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실종과 그에 따른 고통,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여성은 루마니아어 한국어 사전을 출간했습니다. 루마니아어를 기억하지 못할 남편을 기다리며 조금씩 정리한 것이 16만 개의 단어를 담은 사전을 완성하게 만든 겁니다. 영화에서는 루마니아 정교회가 죽은 자와 산자를 위한 두 개의 초를 밝힌다며 미르초유 할머니의 초는 산자의 제단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백발 노인의 모습인 미르초유 할머니는 마치 나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다며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이 북한의 폐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의 생사 확인을 위한 기나긴 여정, 인권단체까지 찾아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탄생한 배경을 소개하는 대목도 일반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전쟁 종전, 스탈린의 죽음, 북한 내 권력 투쟁과 외교 노선의 변화 등 긴장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었던 헝가리 혁명에 가담하는 북한 청년을 급히 북송,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북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배경이 북한 고아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유럽의 문물에 익숙해진 수천 명 고아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김일성은 아이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니다. 이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영화는 전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던 원둔촌이란 소년이 홀로 중국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가려다 늪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은 폴란드 현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전낙원, 박인숙, 최병호, 원청동, 김영학 등의 이름을 부르며 붉어지는 눈시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백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구경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며 우리가 사는 모습을 신기해 했지. 우리도 너와 비슷한 사람인데 100살까지 오래 살아서 우리 꼭 만나자는 겁니다. 김덕영 감독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사랑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기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언젠가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북한의 전쟁 고아들과 유럽의 친구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본다.
영화 속에서 이름과 사진으로 등장했던 87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일본어와 영어, 독일어 자막으로 관람이 가능한 가운데 김 감독은 최근 다큐멘터리 형식인 이 영화를 상업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습니다. 김 감독은 두 개의 고향이란 제목의 이 영화가 폴란드 여교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라며 폴란드와 한국 제작팀의 합작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함경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16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는 8도, 최고는 14도입니다.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6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3도, 최고는 13도.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5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0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8도. 해산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2도, 최고는 8도. 원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21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는 11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최저 2도, 최고는 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2 내지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지역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3, 오후에는 0.5 내지 3.5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1.5, 오후에는 1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구호물자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어제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8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의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지 않은 이 결의안은 67개국이 반대하고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 5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 유럽 대륙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 천연가스 약 150억 입방미터를 늘려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시설 증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 연료의 의존을 줄이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을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 전까지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난 뒤 기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일 다른 G20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단결하고 전 세계는 이자가 야수라는 점과 무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없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점,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를 도울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러시아보다는 서방에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도시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제슈프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대피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보고받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한 피난민 약 10만 명에 대한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과 떠나온 주거지에서 가까운 유럽에 남겠지만 미국은 이들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초점을 맞춰 향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계획에는 러시아의 도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식량 안보 보장, 피난처 제공, 안전한 식수 확보, 의료품 제공 등의 기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사이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OIC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카불에서 아미르칸 무타키 아프간 외무장관을 만나 정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천년 이상 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과 자주적 선택,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내체는 전했습니다. 디게뉴스 김동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